시대 소망 제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지중해고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이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중간쯤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이 윗부분을 이제 갈릴리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하죠?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밑부분이 유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요 배경은 이 유대 지방에서 이제 하신 일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유하시며 제자들과 유하시는 것이죠.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는데 먼저 함께 유하시며 이 말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함께 유하시며라는 말과 같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맞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죄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늘 그 세리로서 부당한 세금을 취하는 그 죄책감에 늘 마음이 무거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그 당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비난하는 세리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관원들은 세리의 근처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죄책감이 있을 때 언제라도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방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베다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다니에 누구 집에 자주 가셨습니까? 아, 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그 세 형제들이 예, 부모 없이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서 거기서 편히 쉬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배고프시면 또 빵도 한 조각 얻어먹으시고 잡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독감을 느끼시면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낙심한 자와 함께 유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유하다는 말이 지금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느 집인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셨고 한참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줄도 모르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들과 잠시 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난하고 죄 많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침례를 주시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에게도 직접 침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 침례 받고 나면 아마 두고두고 파가 생길 겁니다. 너는 누구한테 침례 받았냐? 나는 예수한테 침례받았다. 그런 불필요한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침례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 요한도 계속해서 침례를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의 침례도 있었고 요한의 침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침례 역사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침례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문헌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렴풋이 추측하기를 할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를 주기 전에 이미 그 유대 나라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침례를 베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출현해서 그 같은 모양의 침례를 회개의 표시로, 그 전에는 개종의 표시로 주던 침례를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들도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침례주는 침례가 그 공존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 우리가 베풀고 있는 기독교적 침례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침례의 방법과 또 의미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침례가 베풀어졌는데 이 침례가 변질돼가지고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례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세례. 우리 박 집사님, 구 집사님 다 받으셨는데 박 집사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물로 어디를 머리에다 이렇게 뿌립니까? 찍습니까? 뿌려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줘요. 예.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사단이 이 기독교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를 흐리게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되 믿을 경우에 아주 묘한 방법으로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세례는 사실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물속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중환자들 이제 침례를 받기 원할 때에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 심각한 병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물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식으로 물을 발라서 이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중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그 근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그 11세기 초반 그러니까 서기 1000년대 서기 1000년 이 초반부터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 이 가톨릭에서 이 십자군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파견해가지고 전쟁을 뭐 한 10차에 걸쳐서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인이라야 하고 군인들을 막 이렇게 단체로 때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침례를 줄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약식 세례를 그때 시행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자리를 잡았다. 그런 그런 그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주는 하나의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주후 1056년에 필사된 이미 그 전에 기록이 됐던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본으로 남아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원칙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거행하되 그렇지 못할 형편일 때는 머리에 물을 바르거나 때도 가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된 방법이지 이것은 성서적 방법이 아니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자체가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의미인데 세례로는 그 의미를 도무지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또 이 복음의 이 거듭남의 본질을 또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단이 이렇게 변질시키고 바꾸는 일들이 허다하지만 우리가 뭐 일일이 지금 다 그거 거론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 하나를 또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시고 인기를 얻으시고 그 가르침이 점점 널리 퍼져 나갔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26절인데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말입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말입니까? 아,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선생이, 자기 주인이 상당한 그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굉장한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됐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뭔가 우리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것은 침례 요한을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불쾌하게 만들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제자를 통해서 요한을 시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아직도 요한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긴 대답 중에 핵심 두 절만 우선 좀 취해 보십시다. 요한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들러리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들러리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취해가지만 그 신부를 취해가는 신랑의 모습을 볼 때에 들러리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 들러리 기쁨이 충만히 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한참 인기를 얻고 잘 돼 나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인기와 지지와 영향력을 다 거두어서 뺏어갈 때에 이 요한과 같은 말을 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상당히 그 후회되는 일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지나간 거 웬만해가지고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지나간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앞만 잘 보여요. 지나간 일 가운데 하나 참 오랫동안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신학과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이제 선거를 합니다. 이제 회장은 3학년에서 뽑고 부회장은 2학년에서 뽑아요. 그래서 2학년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뭐 농과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영문과도 있고 이런 몇 과가 있었는데 우리 신학과에서 뭐 그 당시 대개 신학과에서 나가면 뭐 거의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근데 신학과 2학년 교실에서 그럼 우리 신학과 누가 부회장을 할 것이냐 한번 후보를 우리 뽑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저를 뽑았어요. 제가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대중 앞에서 뭘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훈련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하지 참이 대중 앞에서 뭘 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뭐 하라고. 그런데 아마 그 자기가 꼭 그 부회장 후보로 나가고 싶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누구누구도 나간다 그래요. 같은 반인데. 이 신학과가 후보가 둘 나가면은 표가 나눠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그 3학년 때 학생 회장 선거할 때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지금은 네가 양보를 하고 내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요. 지금 같으면은 아이고 뭐 그까짓 거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텐데 아 그때는 그 마음이 딱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핑계는 이제 나는 뭐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 주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면은 그동안 활동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양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과에서 둘이 나갔어. 근데 그 친구도 끝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떨어졌죠. 근데 그때 양보했으면 떨어지는 쓴맛도 안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이 그 상황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거기 시대의 소망 179페이지에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요한도 그런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접촉됨으로 그는 변화를 입게 되었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의 돋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기가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요한의 정신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넓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늘 자고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자기와의 투쟁을 통해서 요한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허술하고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뭐 이 교회 목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실감나는 경험은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해마다 연말에 교회에서 그 직원 선거를 하면 참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추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한쪽 무리는 너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은 쉽게 교회 다니려고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나서서도 안 되고 또 이 기도하고 지고 선거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면은 그 주는 직분을 자꾸 이렇게 거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주시는 직분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나서는 사람을 시키거나 그런 사람이 뭐가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책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 인격적 결함과 진앙의 어떤 한 부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나서는 것 자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당한 능력과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실력과 기능과 능력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재간으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렇게 살다가 소명이 있으면 즐겁게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정신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4페이지 보면 침례 요한과 같이 충실한 종들은 첫째, 자기를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아주 묘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해나가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면 은근히 좋습니까? 솔직히 교회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해나가는데 상당히 잘하고 교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배가 아파요. 아, 저 사람 내년에 또 하겠구나.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속으로 은근히 좋은 겁니다. 거 봐라. 내가 해야 될 걸 네가 하니까 그게 잘 될 게 있네. 침례 요한과 같은 충실한 종들은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지 않는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침례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찬 권고를 또 귀중한 교훈,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31절부터 3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들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시대소망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비워서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시간이 없어 설명 없이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리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직접 보신 분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하늘의 영에 속한 사물들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엄청난 보화와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대성경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즐겨 비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우리 마음의 모든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들이 되십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큰 능력으로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갈 때에 침례요한은 이렇게 겸손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사장과 랍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요한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심히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분의 그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정부 당국자들에게 보고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요한과 같이 겸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속히 그 예수의 사업을 끝장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어떤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대 관원들, 제사장들, 랍비들, 이 당국자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반드시 하실 일을 하셨던 것이고 또 옳은 일을 하셨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당국자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이제 투쟁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예수님은 대항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러한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옳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그냥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단 물러가셨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옳은 일,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 충돌이 크면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오기 때문에 잠시 그 충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혹시 충돌이나 오해가 생길 일이 발생하면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옳은 주장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대항을 하면 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또 같이 감정을 가지고 맞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발생이 되면 잠시 이렇게 피해서 좀 가라앉혀서 서로 이성을 되찾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기도하고 성경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에 할 일은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나 그분의 할 모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81페이지에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이 큰 교회라도 교인들이 와서 몇 번만 와보면 분위기를 가지고 벌써 감지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사람이 영물이라 다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어떤 대립과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묵은 교인들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안 가면 딴 데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 계속 나오죠. 새신자들이 그러한 분열과 충돌이 있는 교회는 가서 보면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교회의 화합과 연합과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요한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부분 좀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요한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이 나라에 굉장한 개혁을 일으켜서 마치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이 해내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었지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신앙 182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셔서 읽겠습니다. 중간에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드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 인간들은 계속 그 사람이 지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음에 올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지도자나 혹은 교회 목회자가 오고 가는 일에 대해서 교인들이 가라 더 있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비록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이 서지를 못하고 또 혹시 약간 치우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주시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함께 연합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지도자가 누가 와서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 돼서 화합해서 일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갈아서 딴 사람을 보내실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인간 지도자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원칙에 의지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의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아무쪼록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을 향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